이루어서신 대로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은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전수입니다. 지난주일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다가 이렇게 중단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단한 거 아니고요. 그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아 나갈 때에 여호수아서는 지금 거기에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네가 복음 누가 복음보다 내가 복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백이 나와야지. 내 고백 안 나오는데 여러분 간증집회 가서 백날 들어보십시오. 그 간증집회에서 남 좋은 이야기 되고 눈물 쪽 빠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지 나오고 나서는 똑같습니다. 그 남편 아무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잡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문을 열어 들어가실 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경입니다. 앵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요 네 가지 실타래가 묶여져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데 첫 번째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은 한 사람이 일어나야 나머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특별히 신약성경보다 더 구약성경이지만은 보실 때에 아니 왜 그렇게 성경에는 왜 이렇게 족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평온하게 성경을 읽으시다가도요 족보 누구 낳고 나오면은 속동 모드로 바뀌시지 않습니까?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또는 빨리 이쪽 귀로 저쪽 귀로 슉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거 가야지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학교에 가서요 애들이 수없이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은 전부 눈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자기 지새끼 자기 자식 한 명에게 꽂히는 것이지 남의 자식은 보이지가 않아요. 광채가 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니 자기 부모라도 그것을 봐주지 않으면 걔는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올 때에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하늘에서 광채가 나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조명도 쫙 비추는 거 내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 그렇게 보인다고 죄책감 느끼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지 안 보이고 남의 자식이 그렇게 보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내가 일어나야 함께 일어서야 될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가야 너를 따르는 다른 이들도 따라서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5,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이렇게 한 남자 집사님이 나중에 집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저한테 나누는 이야기가 애를 2명 낳고 부인이 참 남편을 정말로 잘 돌봤어요. 제가 가니까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3번째 아이를 낳아서 그저 병원에 들어갔다가 3번째 아이 난 조금 전에 괜찮은 거 봤는데 그 순간에 난산이 돼가지고요. 3번째 아이 낳으러 간 부인도 죽고 애도 죽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저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권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아주 거칠게 해서 자기 젊을 때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이만큼 내려와서 곱슬머리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술 마시고 막 자기 슬픔이 너무 커서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한 반년을 그러고 지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집에 술이 만큼 돼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아내 그리워하고 세 번째 보지도 못하고 간 세 번째 그리워하고 그리고 와서 한참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서 목이 컬컬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집 애 두 명이 저 부엌 옆에 한 구석에서 둘이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그 둘이서 서로 붙잡고 울고 있더래. 그거를 보는 순간 정신이 퍼쩍 나는 거가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나는 와이프하고 자식을 잃었지만 걔네들은 엄마도 잃고 가져보지도 못했던 자기 남동생 잃어버리고 아빠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쟤네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상처받으시고 아프시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내가 일어나야 거기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워 가실 때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프로그램은 people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슈퍼볼 사진에 나왔듯이 한 40명 가까이 와서 아주 좋았대요. 좋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하면서 자기는 많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슈퍼볼이라는 걸 처음 봐요. 그러니까 풋볼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걸 하려니까 정말 힘들어서 떨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도 안 와도 걱정하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내 포커스는 당신하고 나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이 경험한 거 이것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지 이 주객을 바꿔버리면은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는데 그 안에 있어서는 사람이 실종돼 버립니다. 여러분 집과 홈 그 집과 가정 하우스와 홈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우스는 덩그렁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홈이 됩니다.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좀 더 높고 좀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죽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이 자리 이 입장까지 와서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사람 위에 들어서서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아직도 저런 걸 모르나? 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이시고 얍잡해 보이고 하는 것은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저 밑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 그 밑에 들어가기를 자청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서 무등을 태워서 여러분을 올렸기 때문에, 저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거지, 그 밑에 희생한 사람이 없으면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차이인 것은 정말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올바 미션 할 때에 오이노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지금 그 조카가 필라델피아의 데이빗 오가 시의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957년도에 거기 오이노라는 그 청년이 여기 유펜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흑인들한테 이렇게 단돈 10불도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보내는 편지 보내러 갔다가 거기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아들은, 장로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초이스가 있었지만 그 아이들 12명입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이 필라델피아로 처음 들어올 때에 그 아이는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돈으로 500불입니다. 1957년대 500불을 모아서 거기 보내면서요, 판사한테 가장 그 이렇게 그 the most lenient 그 sentencing,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가장 그 유한 그 이렇게 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난 그 아이들이 나오면 이 500불을 나누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로 써달라고 합니다. 오이노와 그 오이노의 10불을 얻기 위해서 그 오이노를 때려 죽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보실 때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드 파인 처치라고요,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센터시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독립기념관 입구하는 그 근처입니다. 거기에는 맨 처음 독립운동할 때 있었던 사람들만이 묻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은 장례해서 다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을 위해서 죽은 아이니까 당신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조그만 땅 한쪽 줘서 묻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시 그 딜워스 파크이라는 것이 필라델피아 새로 생겼습니다. 그 시장일이 바로 그때 재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주관으로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 일어났다 해서 새로 시 주치관으로 새로 장례식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펜과 이스턴 유니버시티에 오이노 기념 봉사센터 만들고, 지금도 이스턴 유니버시티에 도서관에 가보시면 들어가서 왼쪽편에 보시면은 오이노 기념 그 플레이크라고 사진과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올드 파인 처치에 가보면은 거기에 조그만 비석이 오이노 묘비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되는 묘비가 To turn sorrow into Christian purpose, 슬픔을 그리스도적인 목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번역한 그것입니다. 12년 전에 킹덤을 청년 집회 시작할 때 첫해 우리의 표가 To turn sorrow into Christian purpose, 우리의 슬픔을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주제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남을 낮추시지 마시고요, 그게 낮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입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게 남들은 괜찮은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쉽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가 때문에 나를 올려서 됐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무등을 세워서 희생할까? 이게 크리스천은 자기의 가치와 사명을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적인 희생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언제 또 오늘 또 하다가 이번 하다 마치겠는데 벌써 14분이 지났네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중단하고 다음 주 또 합니다. 자, 모세는 안 죽어도 되는데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키우시고 세우는 길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한 생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생명이 자원해서 내주는 생명이 있는 것이, 그것이 별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다 키워가지 않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듯이 희생하는 것, 그게 어느 율법 전서에 나와서 십계명에 나와서 이런 조항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생명의 이치입니다. 에밀레 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밀레 종 이야기 아시지요?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불리는 신라의 에밀레 종입니다. 제가 구글하고 조사해보니까 얼마 전에 한국 사람끼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그 종소리 중에서 제일 길게 넓게 아름답게 펼치더라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조사인분이 혹시 들으시면은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런데요, 이 에밀레 종은 그 왕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깊게 내는 소리를 내라고 그 주지 스님에게 당부를 하셨대요. 아무리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소리가 깨어지고 말지를 못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주지 스님이 꿈속에서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가 필요하다. 전설일지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침 생각나는 거가 어제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시주를 못 받으러 온 집이 생각이 나는데 그 집에 애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애 집에 가서 이렇게 시주를 받아서 애를 대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시주 받으러 오시면은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어릴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홈리스 하는 분이 교회 한국에서요 이렇게 좀 봉양해달라고 왔는데 그 수위 지키시는 분이 오는 주일이라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오늘은 돈 안 준다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거지가 주일 성수 어디 있느냐고, 거지가 매일이 주님의 날인데 돈 주는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예배 드리는데 싸움판이 났어요. 오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요 이분이 시주를 그 집에 가서 주지스님은 날이 밝자 어제 자신이 찾았던 집으로 가서 아이를 이런 큰 목적을 위해서 시주할 것을 간절히 청했고 아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다가 매달렸지만 결국은 아무튼 아이를 시주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천진난만한 그 아이는 결국 펄펄 끓는 쇠물 속에 넣어졌고 종은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종이 타종되는 순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었냐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가 마치 아이가 어미를 부르듯이 에밀레 에밀레 하는 엄마를 간절하게 찾는 목소리로 들려서 그것이 에밀레 종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희생의 최고봉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아끼는 자식을 내어놓는 것은 가장 희생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설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깊이는 아버지로서 자신과 아들의 관계로 되어 있는 성자 하나님을 오염된 이 땅과 부서진 중생을 위해서 예수로 불리는 아들의 생명을 에밀레 종처럼 내어준 십자가 사건으로 잴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 전설이 바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 분입니다. 예수 사건의 의미는 바로 이 은혜의 완성자로 오신 하나님임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용복이라는 분이, 나중에는 그 노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바꿨지만은 사랑하는 어머니, 그분이 장님 가수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말했을 때에 어머니 입장이 되면은 그 어머니가 듣는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이 나는 이것이 안 되니까 I feel useless, 나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런 희생을 한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인간답고 가장 퍼스널하고 가장 인격자로 세워지고 정말로 외로운 순간,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순간에 없어지는 그 순간에라도 그때에 그분이 나 앞에 와서 와 있고 내가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컨펌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거를 안 믿으셔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믿어보시면요, 그 믿고 다 안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 사람 사귈 때도 처음부터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모든 걸, 그렇게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유전인자 있더라고요. 부모 그거 아주 고민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따져보고 재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거라도 한번 그분이 그런 분이신지, 과연 그분을 모시고 살았을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경험해 보시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분이 TV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아주 감명 깊게 보아서 집에 보아서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오니까 아이들이 그 주말에 집에 와 있어서 아이들에게 야, 내가 지금 유언장을 좀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하니까 온 식구들이 한참 동안 막 깔깔대고 폭소를 터뜨리고 막 웃다가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그런 고민할 사람이 따로 있지, 우리한테 짐이나 되지 말지, 아 이러면서 막 웃다가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물려줄 유산은 있지도 않은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쫓아오면서 돈보다 더 귀하게 잡고 쫓아왔던 사명이겠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서 왔을 때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했던 이 스토리, 이것은 내가 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겠구나. 그게 나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취득하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직업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지만 사명은 내 뒤에 따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릴레이 할 때 계주 경기처럼 자기가 뛰다가 넘기는 것이지 자기는 뛰지도 않고 남보고 뛰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말씀을 풀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업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사명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 안에 사명이 있지만은 사명은 직업보다 큽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 어떤 직함, 어떤 직장도 사람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명 없이 대하는 직장은 크면은 큰대로, 작으면은 작은대로 사람을 원래 모습에서 이탈되게 합니다. 그 사람보다 작으면은 점점 갈수록 비참해져서 내가 미국에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러면서 기껏 해봐야 내가 이거 하다가 말아요, 나 원래 이런 거 아니었는데, 자꾸 비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여기 대해서 자기 원래 것보다 좀 크다고 싶으면은 거만해져서 나중에 그것이 없어질만 하면은 막 안절부절을 하고 집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다시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직업의 자리입니까, 어떤 가정의 자리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건너가더라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내 후배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누차하는 이야기지만요, 고통이 사명이 되고 만남이 사역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사는 생명은 생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삽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사명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지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제일 열받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프면 같이 아파야지 왜 목사만 아파요? 기왕이면 같이 해야죠. 좋은 것도 같이 나눠야죠. 우리는요,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다 끝나서 비굴하게 연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몸이 네 게 아니라 그래요. 다 관리하고 컨트롤합니다. 사명 앞에 자신을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는 이야기, 내가 서론했어요. 지난주 했던 이야기 복습했고, 이제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고 또 딴 사람들 서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저기 그 영화 보셔, 드라마 보신 분, 저는 시대가 보니까 70-80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랬으니까 모래시계 시대인 것 같아요. 거기 모래시계 보면 맨 마지막에 딱 최민수가 죽을 때에, 만날 때에,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장면, 우리 정훈 씨 기억 못해요? 모래시계 봤죠? 모래시계 보지 말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드라마 찾아가서 보세요. 20대 모래시계 못 보면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60대는 또 안 봤어요. 우리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교도 수준이 돼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드라마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거기 돼서 사형장에 가서 맨 마지막에 있을 때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묶어주는 거. 지금 오죽했으면요,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만 따라다녔어요. 자기는 그까지 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다 좋았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제2인자로서 있다가 편안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거둬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떨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나는 이 자리 원하지 않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말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커리어든지 그것이 뭐든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리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제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에 20살이 갓 넘은 미혼모가 한국에서 온 소식이에요. 서민 아파트에 불이 나서 중환자실에 그냥 실려가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데리고 있었던 싱글맘이에요. 홀어머니가 데리고 있었던 그 아이는 하나도 다친 것이 없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불이 올 때 그 어미가, 그 어린 어미도 21살밖에 안 돼요. 고아로 자랐대요. 그래서 그 어미가 그 불이 올 때 그 아이를 꽉 껴안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등판이나 모든 것은 한정없이 다 버렸는데 아이는 그냥 쌕쌕 자고 있다가 괜찮다 이거예요. 부모는 놀라고 두려웠겠지만은 정작 아이는 쌕쌕거리고 편안하게 잠만 자는 것은 아이가 자기 목숨이 제 목숨이 아니고 제 책임이 아니고 부모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왜 두렵고 떨립니까? 그것이 결혼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든지 또는 신앙생활이든지 사역이든지 불안하고 두렵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외로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는 지금 책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알아서 새기세요. 아침밥 안 먹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먹으라 할 때 먹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책임을 내가 아니고 내가 진다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나의 두려움의 뒤에는 책임의 소재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21살 된 그 앳된 그 청년부 아닙니까? 그런데 불이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있어서 불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였겠습니까? 자기의 아이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아이의 안전이에요. 세상에 고아로 자라서 자기 거라고는 할 수밖에 없는 하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인은 연약하지만은 강한 어머니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보전에 가치를 두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이에게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놀랄만한 그 의지와 그 참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라는 가치가 강하게 변모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찾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는가, 책임의 소재지가 나오고, 두려움을 찾아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의 소스를, 출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가 큰 만큼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래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라는 말,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그런 게 아픈 거 아니야, 뭐 장례식 갈 때 우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지, 그거를 부정하라는 것은 그것은 부처에서 절로가 사는 이야기지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관심이 가고 궁극적으로 내 힘과 담대는 내가 가치를 두는 대상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너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라, 또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검증해 보아라는 말입니다. 나의 행동과 결정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까지 설명이 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하위 가치로 종속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다 할지만 이것만 건드리면은 나는 뚜껑이 열립니다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찾으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가치가 주는 것만치 나는 강하고 담대한데 주님께서 세 군데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에 세 가지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으라 그럽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필요하지만은 파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혼자 저 땅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나서 저걸 내가 먹어야지 해서 그래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렇게 가서 하는 야심이 아니라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함의 근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더 이상 광야에서 함께 해주던 모세라는 선배도 없습니다. 만나도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특별한 경험도 없습니다. 내가 당면한 현실에서는요, 여러분이 내가 20년 전에 이런 경험했어요, 내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큰 무슨 병이 있다가 의사가 이제는 다 괜찮아졌어요, 아 나았어요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교통사고 안 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기가 막히게 아프고 감기가 지독한 감기가 걸려서 고생할 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재가 살지 않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댈 데 없는데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담대와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담대가 가다가 그치시면은 담대를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 전에 내가 지금 왜? 근거가 뭐지? 그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안 찾아가면은 처음엔 시작하다가 딴 거로 바뀌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여러분과 저의 마음 보시면은 한 시간에도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일관되게 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밥을 같이 먹어도 아니 저게 저 말을 해? 아이 그 괜찮은 말 하네. 저 말을 해? 자식하고 밥을 먹어도 그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땐 난 꼭 시험 들어요. 설교하다가 은혜 받다 가죠. 아니 나만 그런가? 아니 음식을 해놓고 딱 해줬는데 애가 밥을 먹으면서 표정 딱 보는데 아 하면은 저도 기분이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영어로 더티해집니다. 그랬다 먹으면서 먹으면서 아 아빠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 그 기분이 상당히 또 좋아져요. 내나 똑같은 밥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상대할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떼어놓지 말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은 도끼 잘못입니까? 믿었던 내 잘못입니까?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요. 목사도 교인 믿으면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서는요. 주님만 믿으시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아멘 좋네요. 두 번째, 오직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지켜라 그럽니다. 저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그저 좀 내가 중용의 도를 지켜야 되는가? 이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식을 적당하게 사랑하면은 그 자식은 계모 같은 엄마지 진짜 엄마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사랑해요. 이때부터 이 부부 상담 가지고는 자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성격상 적당히가 되지가 않습니다. 올인 아닙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실 때에 좌우로 안 넘어지려고 하려 그러면은 좌우로 안 넘어지려고 노력해야 좌우로 안 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좌우로 안 넘어집니까? 어떻게요? 예, 페달 밟고 그냥 쭉 앞으로 가면은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좌우로 안 넘어지려고 하면은 좌우로 넘어지게 돼 있고요. 내가 좌우로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것은 내가 쭉 앞으로 가다가 보면은 나오는 부산물로 현상이지, 나는 좌우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틀리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곁길로 가서 치우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요, 오늘 예배 시간 좌우로 순종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딱 보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 시작한 지 12년 됐어요. 12년 역사상 오늘 예배 시간 5분에서 10분 되니까 교인의 한 70%가 와 있어요. 처음입니다. 오늘 웬일이에요? 오늘 다들 무슨 날이 생기셨어요?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실 때 5분 정도 일찍 나와볼까 하신 거, 여러분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 받으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저 광야로 들어가서 한다는 이야기는 복잡하고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할 때에 운전하고 올 때 내 앞에 쫙 가로치는 사람, 그 사람 했을 때 그 전에 에이 하고, 영어는 그때 잘 나오잖아요. 욕하는 영어는 잘잘잘 나오던 그 영어를 좀 절제하고, 그럴 수도 있지 바쁜 일이 있는가비요 라고 마음을 접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를 가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이 180도 틀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동 항법 장치와 같습니다. GPS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세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됐다 싶을 때에 잘하면 돼요. 여러분 GPS 가다가요 길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꼭 러시아 여자처럼 그 역사 한 가지 좋은 것은, 아무리 이렇게 제가 실수를 많이 해도 그 여인은요 저에게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나 야단치는 법이 없이 항상 일정한 목소리로 해주세요. 그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유일한 여인의 목소리예요. 목소리, 처음 목소리는 별로 이렇게 좋은 목소리 아니에요.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가시죠.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가다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옳은 대로 가면은요 희한하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또는 다른 자리 가서 짜증내지 말고 내가 몰랐던 동네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제자리 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아라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가장 큰 약속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나라 원수랑 되면 그 자리가 지옥이고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면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요. 관계성에서 내가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요. 순종은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는 건가? 주님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담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요, 세 가지예요. 정말로 누가 말한 대로 진짜 삼박자 구원은 여기서 나와요.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 내가 순종하는 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 요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심으로 정말로 행복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누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약속의 땅 허락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